완전함을 향하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본문은 다른 성경의 어떤 본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분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단단한 결속, 그리고 또 함께 한 몸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있을까, 다른 부분을 찾기도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그만큼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로서, 그리고 교회 몸된 지체로서의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까라마 조프의 형제들, 이 도스토프의 책에 까라마 조프의 형제들을 한 부분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어떤 굉장히 뭐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면 늘 마음이 더 떨리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주여 하나님. 네, 사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고 썼는데 마음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 안 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마음이 뭐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특별히 까라마소프트 형제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그 형제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그 재림을 다시 하신 겁니다. 16세기에 배경을 입은 거예요. 16세기에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세비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16세기에 오신 겁니다. 16세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못된 카톨릭에 대해서 막 성토하고 이럴 때 카톨릭 사제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단 신문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또 7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다시 살리는 사건까지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관안에 들어있는 딸이 나갔을 때 과부의 어머니가 혼자 남은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해서 그 관 속에 있는 여인,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다 품 일어나라 소녀여, 달리다 품 일어나라. 그렇게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셨다는 거에 대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100명을 이상을 죽였던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추기경이 있는데 그 추기경만은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해서 예수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밤중에 기쁨 시간이 되어서 대신문관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야, 너는 이제까지 무엇하다가 지금 나타났느냐? 이제까지 무엇하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왜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이성을 개발하고 서로 조직을 만들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너가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천주교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타나서 너가 어지러움을 만들어냈냐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서로 따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난 뒤에 사탄 마귀를 만나고 나잖아요. 그때 사탄 마귀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는요? 너희가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니까 떨어져 봐라. 마지막으로 너가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이 온천하 만문, 이 모든 것을 너를 섬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예수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이 떡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너가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았느냐.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다. 너는 그 몇 명의 사람들 위해서만 온 것이냐.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이게 추기경이 예수에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없었고 그래서 자유를 똑바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빵을 주는 사람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너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빵을 주었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갈등도 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예수 너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양심의 갈등을 주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배부리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너가 만약에 그 이적과 신비함을 통해서 그리고 네가 만약에 마지막에 또 말하는 것처럼 네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천사가 정말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딱 붙잡아서 너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너가 보여줄 수 있었다면 너는 정말로 온전한 권한을 권세가 있다는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너가 만약에 이 땅에 와서 이적과 기적과 그 권한, 그 권능을 너가 보여주기만 했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너를 떠나거나 다른 신을 찾지 않았을 거야.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도스토프스키가 그 당시에 사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가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사주제잖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서로 다루는 것이 사주제인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마음에 계속 있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정말 답이라고 하는 것 저는 답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빵을 원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극소수의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정말 너무 괴롭다. 말은 옳은데 이 말을 옳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옳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정말 고민이었고 던지고 싶은 화두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스토프스키 아니 반다면 어떻게 되죠? 예, 도스토프에스키 나 이게 러시아 이미 발음이 안 되는데 예? 스키까지는 잘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의 답을 이미 알고 이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표제를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였어요.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미달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든 희생을 하든 섬김의 모습을 보듯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글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신비함과 권세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부활까지 하신 분인가, 왜 우리에게 이적과 신비 이런 기적과 권세를 다 부리지 않으시고 왜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 신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풍족하는 삶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이 본문을 다루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즉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것은 전체 공동체를 연구에 두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먼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기 위해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은 뭐냐고 하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래 이 배경이 왜요? 10편 68편의 배경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혀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찾아가가지고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으니까 이 적군이 빼앗아갔던 수많은 물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왕에게 바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선물을 그래서 왕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왕이 시온의 왕으로서 등장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적군을 이겼다고 할 때에 그 적군이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사망을 일으키는 그 원수에 대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신 것이고 원수가 만들어낸 죄를 이기신 거고 그 죄를 통한 사망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로잡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사로잡았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로잡혔던,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원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풀어셔서 자기의 은혜의 권세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다시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엄청나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장 13절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원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 잡아서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금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계세요? 아예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네, 삶의 모습 어떻든지 간에. 내가 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기도생활 잘 못하고 말씀을 좀 뭐 잘 못 읽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 잘 못 베풀는 것 같고 네? 내가 받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오랜 그 교제 가운데 잘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내가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사로잡으셔서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힌 곳에서 풀어주시고 자기의 나라 가운데 다시 사로잡게 하네요.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남과 완전해가는 완전해져가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각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11절에 보면 각 은사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과 이 다른 지식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은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네, 가르침과 교훈, 지식에 네, 그것을 소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사들은 가르침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의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듯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 봉사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서로를 예, 긍휼로 대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또 부지런하게 정말 소망 중에 성도들의 필요함과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된 지체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서로서로가 온전하게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선물에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식의 변화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 그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왜 그가 올라가셨다 한 그분이 왜 다시 내리셨는지 즉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는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셔서 신으로만 계시는 분이 네, 온전한 하나님 그분이 왜 자기가 누려야 하는 영광과 권능 그 권세를 다 포기하고 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야 했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기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죄인으로서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셨고요. 죄인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새벽기도 시간에 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 양심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 계속 합니다.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네. 양심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양심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안 되냐? 야 네 자신을 봐봐. 네가 무슨 하나님 안 되냐? 또 맨날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않고 어? 기도 시간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말씀도 안 보고 야, 네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어? 야,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데 돕지 않으면서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도덕의 선함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이 구원이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거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의로움과 우리가 그 이후에 행하는 아름다운 행함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 행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거나 우롭다거나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사단이 이런 얘기를 계속할 때마다 절대 그 얘기를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휴머니스트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휴머니스트들이 훨씬 더 선하게 살지 않느냐? 아니 그 사람도 훨씬 더 선하게 살죠. 막 그린피스 하시는 분들 목숨 내걸고 막 자연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온 이 세계를 위해서 막 목숨 내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가요 그만큼. 근데 그들의 선한 행위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행하는 선한 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선함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선함의 차이점은 보여주는 행위는 같아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이들은 인간의 본성에 통해서 나온 거고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이들은 인간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있고 자연에 대한 그들의 생명의 그들의 가치에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휴머니스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휴머니스트의 이슈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섞여 있어서 교집합이 있어서 네,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서로 그 본성 서로가 완전 다른 겁니다. 첫 출발점 완전 다른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휴머니스트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실 보일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지향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지향하는 점이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죄인의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나의 믿음에 있어서 주관적인 사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면서도 나에게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주관적인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 되신 그분이냐를 고백하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는 뭐냐면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관적인 사실로 다가오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이 사건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면서도 나에게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주관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네,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면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 개인이 잘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동 공동체를 각각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긍정적으로 13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과 많은 것과 믿는 것의 하나 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14절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나긴 해야 되는데 그 자라남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 부정적인 것,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는 각각의 온갖 교훈에 잘못되어 있는 풍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진리에 반하는 거짓들에 대해서 우리가 쳐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고요. 부정적으로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의 온갖 세계관들,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이것은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조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조로 이 과학적인 합리성을 주장으로 해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적과 기적의 신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현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의미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으로서 이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계에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려고 하는 원래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있어 이 땅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세계의 하나님 그 절대적 가치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과학주의, 합리성, 역사주의 그 세계관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합리성이 되게 중요하죠. 역사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땅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5절에서 먼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정말 공동체를 안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옳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남편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네.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 네. 우리 남자들은 좀 이래요. 절대 선을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게 과연 완전한 사랑인가 생각해보면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가치로 완전한 그 사랑을 가지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고 불경건한 자였고 죄인된 자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군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대충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이 자기 아들. 자기를 내어드려서 사랑하는 사람 가끔 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내주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거의 보수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내준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사랑해서 다른 사람 사랑해서 내가 이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그 목숨을 위해서 내준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끌려가면 십자가에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가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온갖 치욕적인 거 모욕적인 거 다 당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이 분명들이 막 이렇게 쳐서 나에게 온몸이 막 갈겨이 찢어지고 그 고통 내가 다 당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처음 그것까지 다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피할 수 있다면 이 자리를 내려서 얼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못 봤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다 감당합니까? 저희가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되냐면 피가 땀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온몸에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온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예수님처럼 땀 가운데 그 피가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신다고 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와 진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 사람 감당합니까? 제 것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규정같이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거기까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거는 내가 더 잘 사랑하게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하시니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이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거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공동체를 해서 온전해 져가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또 16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완전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힘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명의 표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문명의 표징? 기억납니까? 넓적다리 뼈가 붙어 있는 거. 15,000년 전에 화석을 발견했는데 넓적다리 뼈가 붙어 있는 그 사건. 그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그 당시에 물질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보호하고 먹여주고 그 치료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 그 협동심을 이뤄가는 것이 문명의 표징으로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사라진 것이고 우리가 나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데 기회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문명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몸으로서 받아들이 공동체성이 더 풍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서로서로가 하나의 몸된 지체임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만물을 정말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가득 찬.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처음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깊은 고뇌 가운데 성전에 향해 들어갑니다. 그때에 딱 가보니까 그가 느낀 건 뭐냐면 갑자기 천사들이 쭉 일어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룩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시아 왕 때 유다 백성들이 가장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시아 왕이 이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재정비했고 군사들을 크게 배치하면서 유다를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했고요. 다른 나라에게 조국을 받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막 개혁의 분위기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시아가 죽었어요. 이사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 우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시아가 죽으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가서 왔더니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쫙 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를 한 겁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우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강건하게 되고 나의 삶이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 왕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 나의 삶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풍요가 인간의 왕의 전략전술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룩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 능력들, 네, 돈도 의지하고요. 그 사회적 지위도 의지하고요. 공부도 의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되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으로 가면 이사야에 대한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거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거예요. 새끼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사자의 관계는 원래 무슨 관계죠? 먹고 먹히는 약극강식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그런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발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먼저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몸된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먼저 충만해져서 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겠다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충만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답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다른 모든 것들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다 느끼다시피 공허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해지고 아무리 내가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공허해요. 결국 혼자 나의 동굴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공허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되는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점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하시는지 이 복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예요. 나의 남을 낮추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낮춰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준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담을 낮추는 것.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만 하고 우리 오늘 말씀도 마치려고 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보건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셨던 분인데 원래 이분이 1911년에 태어나셔서 북한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서울의 그 경성대 지금의 서울대학교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북한에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간절제 수술의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근데 6.25가 터지고 그분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피가 맞는데 그때 가족은 못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도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부산에 보건병원을 설립하셨고 그 보건병원을 설립하면서 자기가 목표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떤 돈 없고 가난한 자들도 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자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지었잖아요. 그럼 병원을 짓고 나면 거기를 보호하고 환자들이 잘 이렇게 먼저 보호하고 그리고 사실 도망못 갔다 그래서 닭대라고 치잖아요. 높게. 근데 이분은 반대로 닭대라고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돈이 없으면 도망가. 네. 대단한 분이죠. 돈을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죠. 보건병원 할 때. 그럴 때에 자기가 이 청십자 운동을 일으키는데 청십자 운동을 할 때에 최규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최규철이라는 분하고 같이 그 덴마크에서 있었던 의료보험제도를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한테 똑같아요. 지금 뭐 한 달에 뭐 100불씩 내면 갑자기 뭐 큰 문제 터질 때 10만 불짜리 커버해 주실 때 그때 이미 그것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을 그걸 성공시키고 난 뒤에 그걸 전국적으로 펼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받게 되는 국민 의료 보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저는 이 자기라고 사는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최고로 올리시고 지위도 최고로 올라가세요. 근데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같으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받은 성령, 칼빈 루터가 받은 성령,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뭐 슈바이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과학자들 네? 갈릴리오 보면 케플러 이런 사람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이 다른 성령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제가 갖고 있는 성령과 다른 분이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같은 분이죠. 근데 왜 그 성령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힘을 발휘하고 그 성령 같은 성령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왜 그 힘이 발휘되지 않아요? 성령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온전히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변이 아직 풍족함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옆에 삶들이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우리 자신의 문제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쓰실 만큼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풍족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풍족하게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나를 연단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말 적절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자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에서 내가 모여있는 나나나나나로 모여있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더 퍼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내주세요.